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4절 앞부분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첫 번째 제자 파송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 파송이 일곱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 나누었죠. 제자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오늘은 제자들이 이 첫 번째 제자 파송한 것이 갖고 있는 좀 불완전한 모습들, 좀 미완성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 파송은 지금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 파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지금 이루어진 첫 번째 제자 파송은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교해 볼 대상은 여지껏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역하라고, 닮은 모습으로 사역하라고 파송을 하셨는데 여지껏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과 지금 이루어지는 파송을 한번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일곱 가지 항목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쭉 놓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항목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죠. 또 주님 사역 시작하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함께 임하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 시작하셨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냄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 세 번째 항목이죠. 제자들 보내실 때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는데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참 부어주시는 참 성령이 놀랍도록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사실 그런 모습으로 사역한 것은 아닙니다. 또 제자들이 했던 사역, 그러니까 실제로 파송받아서 했던 일들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지껏 하셨던 일들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이 뒤에 보시면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여러 가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향하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했던 일들을 보시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거나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는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제자들이 지금 첫 번째로 파송받았을 때에 결국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런 모습이 되라고 보냄받은 것이긴 하지만 100% 완전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역의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감당한 수준과 정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초등학생도 본질적으로 공부하고 고등학생도 본질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책상에 앉아있다는 것도 비슷한데 그런데 그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셨던 여지껏 사역과 가만히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지금 첫 번째 파송받은 모습은 약간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도 견주어볼 모습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제자들이 파송받는 것과 견주어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첫 번째 파송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파송하시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끔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양육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를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루어지는 이 파송과 지금 첫 번째 파송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곱 가지 항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각각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보내시는 것에 있어서, 부르시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항목이죠.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처음 부르시는 것이고요. 나중에 보시면 여러 차례 부르셔서 보내셨습니다. 또 보내시는 것도 보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게로 보내십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파송하실 때는 전 세계로 보내십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 장소도 다릅니다. 또 권능도 다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병고치는 권세,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러나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파송하실 때에는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셔서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권능도 다르죠. 받게 되는 대우도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당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받는 대우에 있어서도 많이 이제 다른 거예요. 사역했던 내용도 다르죠. 지금은 첫 번째 대접 받을 때는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지만 그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에요. 가서 뭔가를 하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섬기고 그들이 신앙 성장하게끔 그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하셨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뒷부분에 가시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은 제자 삼으라고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또 세례를 줘라 혹은 양육해라 이렇게 지금은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당하는 사역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걸까지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파송하셨는데 이 첫 번째 제자 파송하신 모습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조금 다르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파송받는 모습과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제자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지껏 보여주신 모습, 지금 첫 번째 제자 파송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정도만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파송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다른 여러 사역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파송하실 때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온전하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파송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파송할 때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첫 번째 제자 파송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놀랍게도 다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잘 감당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우선은 여지껏 그냥 주님 따라다닌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동시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첫 번째 제자 파송 사역과 직분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것도 처음 보낸받는 것이 참 벅이 없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벅이 없고요. 주님이 직분을 맡겨주실 때도 벅이 없습니다. 내가 당연한 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겨주시는 건 아니에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어떤 점에서는 죽도록 충성해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벅이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파송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습니다. 직분도 한 번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맡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지금 당장은 버경호처럼 보여도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또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핑계하거나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핑계를 대서도 안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집 다 팔아서 헌금해라 이러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 다 팔아서 헌금하라 얘기를 안 하십니다. 뭐 지금이라도 하시면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순교해라 이런 얘기도 안 하십니다. 지금은 순교해라 그러면 몇이나 감당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집 팔아서 헌금 못하니까 나는 11조를 못하니까 나는 단돈 천원도 헌금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요구를 하세요. 네가 순교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힘과 능력을 줄 테니까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그것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핑계댈 때에 주님 저는 순교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나는 십일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천 원 한 장도 헌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것도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파송하실 때에 첫 번째 파송하실 때는 그만큼의 분량을 맡겨주신다는 것. 두 번째 파송하실 때는 조금 더 많이 맡겨주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파송하실 때는 조금 더 많이 부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주님께 어떤 일을 부탁받아 하는가 또 내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전체를 다 섬기지 못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조금 좀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 마음에 누군가가 껄끄럽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대상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까지 다 사랑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지금 당장 그게 안 되면 내 마음에 잘 드는 사람이라도 좀 잘 섬겨주고 내 마음이 껄끄럽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라도 좀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현재 부탁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여기서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아 주님 제가 지금은 비록 첫 번째 파송받은 모습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하지만 조금 더 뒤에 두 번째 파송을 받고 세 번째 파송을 받고 나중에는 결국 그저 주님을 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주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는 직분 감당하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망들을 다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래서 주님께 결국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주님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맡겨진 분량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맡겨진 직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크건 작건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충성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첫 번째 제자 파송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이키며 회개하는 마음 품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미 첫 번째 제자 파송을 다 마무리하시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저 게으르게 내가 그냥 여지껏 하던 대로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또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직분 감당하는 모습도 날마다 더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